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 22일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전격적으로 철수한 북한이 사흘 만에 일부 인력을 복귀시켰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오전 8시경 북측 인력 가운데 일부가 복귀해 연락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 인력은 연락사무소 복귀와 관련해 평소대로 교대 근무차 내려왔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날 오전에 남북 연락대표 간 협의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평소처럼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측은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진행된 남측 연락대표와의 접촉에서 공동연락사무소가 북남 공동선언의 지향에 맞게 사업을 잘 해나가야 한다는 뜻에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북측 연락사무소 인원 전원은 상부의 지시라며 간단한 서류 정도만 챙기고 장비 등은 그대로 둔 채 연락사무소에서 전격 철수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측과 러시아의 공모 의혹을 수사했던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이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어제 하원 법사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검 수사 결과 보고서 요약본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4쪽 분량의 요약본에서 러시아가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지만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와 공모하거나 협력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지 않았지만 무죄임을 밝히지도 않았다며 결론을 유보한 채 법무장관이 결론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바 법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로드 로즌스타인 부장관과 자신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들은 대통령이 사법 방해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확립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가 공개된 뒤 기자들에게 공모도 사법 방해도 없었다며 완전하고 전면적인 무죄 입증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보고서 완전 공개와 함께 바 법무장관의 의회 출석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하는 가운데 미국 함정 두 척이 어제 또다시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올해 들어 미 군함이 이 수역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 군함이 타이완 해협에 전개될 때마다 양안 관계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해군 이지스 구축함인 월버함과 해안경비대 소속 버설프 경비함이 이날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함정의 타이완 해협 통과는 인도태평양의 항행 자유와 개방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 어느 곳에서든지 비행과 항해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미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군인 100여 명과 물자를 실은 러시아 군용기 두 대가 베네수엘라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어제 베네수엘라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러시아군이 장비 정비와 훈련,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현재 베네수엘라를 방문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은 러시아가 군사기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장비와 군대를 베네수엘라로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러시아 군 수송기 두 대가 23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외곽의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네수엘라 언론은 러시아의 바실리 톤코 슈크로프 육군 참모총장도 이번에 베네수엘라를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가자지구로부터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이 발사돼 7명이 다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관할인 가자지구에서 로켓포가 날아와 테라비브 민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집안에 있던 어린이와 60대 여성을 포함해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방문 중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늘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바로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공격 주장과 관련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5일 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 제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추가 제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17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인 10명 중 6명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신뢰했으나 3, 40대 여성은 미군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고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북부지방과 황해도에는 곳에 따라 한때 비 또는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0도에서 1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한 철회 지시를 내렸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좋아한다며 새로운 제재가 필요하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부의 추가 대북 제재를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미 재무부는 현행 대북 제재에 대규모 제재를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면서 나는 오늘 이 추가 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철회를 지시한 제재가 어느 시점에 부과된 것인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트위터 내용만 놓고 보면 재무부가 이날 북한의 추가 독자 제재를 가하려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취소된 것으로 보였지만 재무부가 전날 발표한 제재를 오늘 제재로 잘못 올렸을 가능성도 제기됐었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전날 재무부가 한 제재가 아니라 며칠 뒤 예정된 대규모 제재를 취소한 것이라는 당국자의 해명이 언론 보도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인 21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선박회사 두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이자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나온 미 행정부의 첫 대북 독자 제재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를 겨냥한 주의보도 갱신했는데 여기에는 북한 선박과 환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이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한국과 싱가포르의 항구를 기항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루니스와 같은 한국 선박과 러시아의 탄탈 등 최소 6개 국적의 선박들은 북한과 한적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1일까지 모두 20차례 대북 제재를 단행했지만 이번처럼 공개적으로 제재를 철회한다고 밝힌 건 처음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5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실패에 북한이 깊이 실망했다면서 미국이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취소를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톱다운식 담판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북한과 관련해서 다소 긴 침묵 끝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제재 취소는 무슨 의미인가요?
예,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미북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고 북한을 달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미국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이 전면에 나서 빅딜 수용을 북한에 압박했고요. 이에 북한은 비핵화 협상 중단과 핵미사일 시험 재개를 위협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북 관계에서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게 입증된 셈이네요.
맞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볼튼 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것이 최종적인 미국의 대북 협상 원칙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 않았습니다. 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침묵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언제든 미북 관계와 비핵화 협상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나 볼튼 보좌관이 강조해온 일괄 해결과 제재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바뀔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북한 문제에서 앞으로도 톱다운식 접근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 여하에 따라 미국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과 여러 차례 친서 교환을 통해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그리고 협상 전망 등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갖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결정을 토대로 곧바로 북한과의 협상 재개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될까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제재 취소를 지시한 트위터 글을 올린 이후 또다시 북한과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데요. 일단 북한의 반응을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 관심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대북 발언을 할지 그리고 볼튼 보좌관을 계속 북한 문제의 전면에 내세울지 여부입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주말에는 볼튼 보좌관의 북한 관련 발언이 없었지요.
맞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지난주를 제외하고는 주말마다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핵무기 외에 미사일과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의 전면적인 폐기를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의 이런 요구는 비핵화 협상의 중단을 고려할 것이라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촉발했습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 기류 변화를 예의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당장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구도 알지 못했던 앞으로의 제재를 취소한 데 대해 생색내기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가 이미 발표한 제재의 취소를 지시했다면 그 파장은 크게 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앞으로도 새로운 길을 계속 모색할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으로 일단 최선희 부상이 위협한 극단적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북한은 대화 복귀든 협상 중단이든 미국의 방향이 좀 더 확실히 지기 전에 선제적인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던 인원을 복귀시킨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과 관련이 있을까요?
예, 철수 원인이 분명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시 복귀한 배경도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북측 인원의 철수가 미 재무부의 제재 발표가 있은 지 몇 시간 뒤에 결정됐고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철회 지시가 나온 지 이틀 만에 연락사무소 복귀가 이뤄진 점은 주목됩니다. 정확한 배경과는 무관하게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홍콩이 지난해 대북 제재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홍콩이 여전히 확산자들의 표적으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21일 홍콩이 지난해 대북 제재 의심 사례 182건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19 홍콩 정책법 보고서의 제재 이행 관련 항목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2017년에 비해 조사 건수가 2배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회사들의 등록이 취소됐지만 기소된 회사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1992년 제정된 홍콩 정책법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의 정세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제재 이행과 전략적 무역 통제, 확산 차단 관련 우려 등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홍콩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이 지난해 6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과 2321, 2371, 2375, 2397호를 자체 제재 법령에 통합시키고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수단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익명의 위장 회사들이 홍콩을 제재 회피나 미국 수출법을 위반하는 데 이용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법률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무부는 홍콩 정부와 연례적으로 만나 확산 차단 대화를 나누며 정책과 절차, 구체적인 사례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자유경제와 세계 최대 한국 가운데 하나라는 홍콩의 입지를 고려하면 홍콩이 여전히 확산자들의 표적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의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한 영내 국가들의 참여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일본과 호주의 전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촉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DC 허드슨 연구소에서 21일 열린 토론회에서 도쿠치 히데시 전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은 협상이 진행 중이더라도 대북 압박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의 하나로 북한의 불법 선박 환적에 대한 일본의 감시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w is the time to keep pressuring North Korea. You know, from that point of view, any effort to keep pressuring.
지금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때이며 이런 관점에서 압박을 지속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히데시 전 심의관은 이어 일본은 미국, 호주와 뉴질랜드 등 영내 국가들과 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일본은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행위를 단속하는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Japan is threatened by North Korea. Very simply put. You know, so Japan has every reason to collaborate.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일본이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과 협력하는 건 당연하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북한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기 위해 영국의 호위함인 서덜랜드호와 아르길호, 상륙함인 알비온호가 지난해 일본에 파견됐으며 올해는 호위함 몬트로스호가 일본 근해에 배치됐습니다. 또 프랑스의 초계기 펠콘 200과 호위함 방데미에르함도 올해 봄까지 일본에 파견돼 감시 정찰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존리 전 호주 국방장관 안보보좌관은 호주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호주는 북한 불법 환적 감시를 위한 동남아 국가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 focus will be trying to persuade and help Southeast nations better enforce sanctions because
동남아 국가나 기업을 통해 제재망에 구멍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동남아 국가들을 설득하고 돕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호주는 미국과 일본,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6개 나라와 함께 초계기와 호위함 등을 파견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17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인권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마지막 날인 22일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L18 peut être adopté sans vote. Il en est ainsi décidé.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3년에 유엔 인권이사회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17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습니다. 합의 방식은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 결정 방식으로 개별 국가들이 합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는 다른 형식입니다. 유럽연합을 대표한 제네바 주재 루마니아 대표부의 아드리안 코스민 비에리타 대사는 결의안 채택에 앞선 제안 설명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The human rights situation as described in the 2014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remains unchanged.
2014년 발표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 묘사됐던 북한의 인권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비에리타 대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진전시키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에 주목한다며 다방면에서 추구되는 대화에 고무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해 결의안을 제출했을 때와는 분명히 다른 변화이자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일부 희망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t the same time, we believe that a better future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is only possible if the human rights.
북한 주민들을 위한 더 밝은 미래는 북한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이 시급히 해결될 때만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비에리타 대사는 북한의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처하고 현재의 대화와 화해 분위기와 오는 5월 9일에 북한 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을 인권 분야에 대한 진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기회로 이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사국인 북한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쿠바는 특정 국가에 대한 결의안에 반대한다며 합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표결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럽연합이 작성한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반인도 범죄와 다른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총회가 지난해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반인도 범죄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를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 관련 독립 전문가 그룹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 등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의 역량을 2년 동안 계속 강화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유엔인권 최고대표에게 이 같은 노력의 진전 상황에 대해 내년 3월 43차 인권이사회에 구두 보고하고 2021년 3월에 46차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해 책임 규명과 처벌 작업을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김정은 체제 이후 무선통신과 운송서비스 결합으로 북한 내 시장 경제가 발전하고 있지만 그 변화는 정권 유지 선에서만 가능하도록 통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외부 정보를 북한에 지속적으로 유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휴대전화 보급과 택배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북한 내 물류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9일 한미경제연구소 KI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연호 KI 객원연구원은 지난 2014년부터 북한에서는 자동차와 서비스의 합성어인 서비차 운행 단속이 완화돼 화물차와 군용차, 오토바이 등을 활용한 여러 형태의 물류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And cargo volume has expanded. And quick product supply has been made possible in response to changes in market conditions.
북한 내 화물의 규모가 커졌고 시장의 상황이 변함에 따라 물건 공급이 빨리 이뤄지고 있으며 이런 구조적 변화는 시장 거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지난 2017년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자가 470만여 명으로 추산되면서 관련 시장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 시장 확대는 북한 정권의 통제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됐습니다. 북한 정권은 시장 확산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요구를 정권 안정이 유지되는 선까지만 허용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If the regime sees a big opportunity and you know they are confident that this is not destabilizing.
북한 정권이 체제를 불안정하게 하지 않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큰 기회를 본다면 인프라 현대화에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김영구원은 분석했습니다. 반면 이 같은 시장 확대는 주민들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져 북한 정부에 압박이 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The regime will face pressure to allow even more mobility and more access to the people.
조지 허친슨 조지 메이슨 대학교 연구원은 북한 시장 확대는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면서 시장이 커질수록 정권은 더 많은 이동과 대민 접촉을 허용해달라는 주민들의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경제가 발전되면 자본을 갖게 되는 계층이 형성되면서 주민들의 이런 요구는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뉴스 등을 계속 유입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의 숨겨진 혁명의 저자인 백지은 전 미국 하버드대 벨퍼센터 연구원은 시장 확대에 따라 외부 정보 유입의 양도 늘려야 주민들이 북한의 현실을 깨달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n order to have those realizations come about, there must be information available for people to consume to come to those realizations on their own.
주민들이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들이 소비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백지은 전 연구원은 이어 북한 내 변화는 필요하다면서 꾸준한 정보 유입은 장기적으로 변화를 원하는 주민들의 행동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한국인 10명 중 6명은 미국의 확장 억제를 신뢰하고 주한미군의 역할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세 이상과 40대 이하 젊은 남성일수록 주한미군의 역할을 더 신뢰했고 30, 40대 여성은 미군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았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민간단체인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외교협회가 한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조사해 최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두 단체는 조사 결과 응답자의 62.5%가 주한미군을 신뢰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63.1%는 주한미군이 현재 규모로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고 67.3%는 미국의 확장 억제를 신뢰했습니다. 이어 60.3%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제임스 김 연구원은 지난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관계가 크게 완화됐음에도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는 여전히 높다는 게 이번 조사의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그 지지가 상당히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동맹에 대한 인식도 되게 견고하다는 것.
주한미군 신뢰도는 특히 보수와 중도, 진보 등 모든 이념 성향에서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았고 보수층에서 81.3%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남성들의 주한미군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었습니다. 20대 남성은 70.9%, 30대 남성은 78.4%가 주한미군을 신뢰했고 60살 이상의 남성은 72.5%가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복합적인 이유를 지적합니다. 일부는 북한 정권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을 군대에서 경험한 젊은 남성일수록 국가안보를 중시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역할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단체의 신범철 통일안보센터장은 한국에서 20, 30대는 실용주의, 40, 50대는 이념 성향이 짙기 때문에 주한미군 신뢰도에 대한 차이는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40, 50대가 소위 말하는 이념한 세대거든요. 그때 대학가에서 반미운동이 많이 있었고 그 여파가 그 뒤에 전교조 운동으로 해서 지금 40대까지 이어져요. 그때 40대와 50대가 우리나라의 이념 스펙트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반미 성향이 강한 세대예요. 오히려 이제 30대에서 20대로 내려오면서부터는 그때 활동하던 사람들이 이제 시니어가 되면서 그런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퇴색되고 그래서 이념 성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대가 30대, 20대예요. 실용적인 세대고
60대 이상은 전통적으로 미한 동맹을 중시하는 친미 성향이기 때문에 비율이 높고 중간에 4, 50대가 주한미군에 가장 박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란 겁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이런 이념적인 차이와 북한 정권의 위협 감소에도 불구하고 60% 이상이 주한미군을 신뢰하는 건 주한미군이 심리적인 안정 제공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여전히 군사적 긴장 해소와 신뢰 구축 과정에서 한국인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도 방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한국인들에게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여러 주둔기지 문제가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이전으로 해소됐고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는 것도 긍정적 요소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성과 연령을 통틀어 40대 여성들 사이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불신이 가장 높게 나타나 관심을 끌었습니다. 40대 여성 중 주한미군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6.8%로 과반을 넘었고 30대 여성도 47.2%만 주한미군을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제임스 김 위원은 사회적 사안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진보적이란 여러 조사 결과가 주한미군에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여성들이 약간 더 진보적이에요. 그 남성들보다. 그래서 이게 이데올로기, 이념, 성향의 성향 자체가 여기에 방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김지훈 박사가 전에 했던 연구 중에서 여성들이 여성들 20대, 30대가 남성들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다라는 결과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념 성향의 차이점 아닌가.
출산과 보육, 교육, 기회균등, 낙태, 동성결혼 등 한국 내 사회적 쟁점들에 대해 20, 30대 여성은 보다 진보적, 남성은 보수적 성향을 더 갖는 흐름이 주한미군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는 수십 가지 정책과 사회적 사안마다 개인별 견해가 다양하게 나타나기보다 지지 이념에 따라 집단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념이 같으면 무조건 따라가는 경향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합니다. 김 의원은 이런 현상은 북한 정권의 위협과는 별개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했을 당시에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여성들이 훨씬 더 위협인식이 높아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훨씬 더 겁을 많이 내고 더 걱정을 많이 해요. 남성들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주한미군의 가치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전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가 꼭 연관되어 있지만은 않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편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도는 여전히 높았지만 지난 5년과 비교하면 지지율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3년에서 17년까지는 80% 안팎의 지지율을 보였지만 작년엔 76.3%, 올해는 67.7%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43.5%로 과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예정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39.6%, 전환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31.5%, 전환 계획을 아예 폐기해야 한다는 응답은 10.5%에 달했습니다. 전작권이 예정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자들은 한국의 주권, 한미동맹 의존도 줄이기, 자주국방 능력의 강화 등을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반면 시기를 연기하거나 폐기를 지지한 응답자들은 한국군이 자주국방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해서 또는 북한 정권의 안보 위협이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제임스 김 위원은 이번 조사가 1월에 실시됐기 때문에 지난 2월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고 앞으로 있을 추가 협상에 따라 주한미군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등 여러 위험 요인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한국 내 여론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미동맹을 통해 얻는 혜택을 명확히 이해하면서 동맹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일 등 정세 변화를 고려한 동맹의 비전을 양국이 더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에서 기름값 급등세가 23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불법 해상 환적으로 몰래 석유를 들여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마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에너지난의 배경과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본격적인 기름값 폭등세는 2017년 9월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그해 9월 3일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6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석유 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대북 제재 결의 2375를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11월 29일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에서 중국의 대북 석유 공급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The major supplier of that oil is China.
북한이 사실상 핵무력을 완성하자 중국도 대북 석유 공급 제한에 찬성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서 원유 공급을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하고 휘발유 등 정제품 공급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묶었습니다. 북한 경제가 돌아가려면 900만 배럴가량의 기름이 필요한데 50%가량이 줄어든 겁니다. 중국이 대북 송유관 꼭지를 잠그자 평양의 기름값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4월만 하더라도 평양 시내 연유 판매소에서 킬로그램당 6천 원 선이었던 휘발유 가격은 12월 말에는 2만 원으로 3배 이상 뛰었습니다. 또 평양에는 문을 닫은 연유 판매소가 생겨났고 장마당 상인들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동안 장마당 상인들은 서비차 등 자체 수송망으로 물자를 운반했는데 기름값이 오른 데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화물 수송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경술 박사입니다.
저쪽 뭐 나진에서 수입한 물동량들이 뭐 평양이나 평성 쪽으로 이동을 하고 또 신의주나 산동 쪽에서 수입된 물동량들이 나진까지 가고 하는데 그전에는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제재가 이행되면서 석유 공급 자체가 줄고 제재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서 당국에서도 사적 수송수단의 운영을 제한하고 하면서 그런 사적 수송 시스템 자체가 한동안 제대로 이행되기 어려운 국면이었어요.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북한은 20여 척의 유조선을 동원해 불법 해상 환적에 나섰습니다. 환적이란 남의 눈을 피해 몰래 화물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하는데 북한이 동중국 등지에서 외국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밀수하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월에서 8월 사이 최소 148회에 걸쳐 선박 간 환적으로 기름을 수입했습니다. 이런 환적을 통해 최소 83만 배럴에서 최대 227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됐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관련국의 감시가 강화되자 북한의 환적 수법도 한층 교묘해졌습니다. 북한 선박과 상대편 선박이 이름을 바꾸는 것은 기본이고 자신의 위치를 감추기 위해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아예 꺼놓고 운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선박의 국제해사기구 등록번호를 조작해 선적을 이중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북한 선박은 동중국해와 서해에서 환적을 할 경우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중국판 카카오톡에 해당되는 위챗을 사용해 암호를 주고받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불법 해상 환적에 의존해 기름을 들여오다 보니 환적 여부에 따라 북한 내부의 기름값이 오르고 내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박사입니다.
2018년 8월까지는 비교적 휘발유 가격이 8월 경에는 특히 높지 않았어요. 3월 경에 12,000원 뭐 하다가 그러다 그것이 하다가 6월 하순경부터는 9,800원, 9,900원 이렇게 만 원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8월 하순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서 작년 연말 뭐 11월, 12월 가격인데 그때는 15,400원까지 올라 있었어요. 2018년 하반기로 갈수록 이 환적이 좀 어려워졌거나 환적량이 공급이 좀 줄거나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주목할 점은 북한이 환적을 통해 상당량의 기름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휘발유와 디젤유 같은 정제유만을 놓고 보면 당초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정제유 수요를 500만 배럴로 보고 이를 90%가량 줄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합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를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해 경우 1월에서 8월 중 환적을 통해 최대 227만 배럴을 들여온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여기에 합법적 수입분 50만 배럴과 9월부터 넉 달간 추가로 100만 배럴을 들여왔다고 가정하면 377만 배럴을 들여온 셈입니다. 이는 버틸 만한 수준은 된다고 김경술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8월까지 227만 배럴이면은 제법 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체 연간 500만 배럴 정도 수입한다고 보고 있었던 건데 그중에 환적으로 227만 배럴 그리고 수입 허용된 것이 50만 배럴 그렇게 되면은 그 양 가지고 8월까지 버티는 데는 뭐 큰 무리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전문가들은 환적을 통한 북한의 기름 수입이 가뜩이나 빡빡한 외화 사정을 한층 어렵게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환적을 위해 얼마나 외화를 사용했는지는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유 1배럴당 현 국제유가인 60달러씩 지불했다고 가정하면 북한은 지난해 환적에 1억 8천만 달러 이상을 사용했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과거 미 국가정보국에서 북한을 담당했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 교수는 북한이 환적으로 기름을 들여오느라 2~3억 달러를 썼을 공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주로 휘발유 같은 정제유를 들여오는데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What they're importing is high-value gasoline and some diesel.
석탄을 비롯한 광물 수출이 제대로 될 경우 이 정도 외화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은 제재 이전에는 광물 수출을 통해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를 통해 광물 수출과 무기 수출, 해외 노동자 파견, 인가공 등 북한의 모든 외화 벌이 수단을 차단했습니다. 따라서 환적이 북한의 외환난을 한층 가중시켰을 것이라고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년간 환적 등을 통해 그럭저럭 버텨왔지만 갈수록 국제사회 대북 제재는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워싱턴 조야에서는 민주당 공화당을 막론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최근 VOA에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을 돕는 개인과 기관에 대해 3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최근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을 감시하기 위해 해안 경비대 소속 함정인 버솔프 경비함을 한반도 인근에 파견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인 건 대북 제재라며 선박 간 환적을 못하게 더욱 옥죄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는 지난 1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압박을 위해 호위함 몬트로스호를 일본에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This will help us to enforce sanctions against the DPRK as part of our joint determination.
또 프랑스도 3월 중순부터 촉개기와 호위함을 파견해 북한의 불법 환적 감시 정찰 활동에 참여합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그리고 캐나다 등 7개국 함정과 초계기가 한반도 인근과 동중국해에서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날로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수뇌부가 어떤 전략적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미국의 외교정책 전문가가 한반도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연극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연극 제목이 다음 정거장 북한인데요.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좌측 관객에게 서울을 가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시오. 앞사람에게 북한을 가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시오. 관객들은 전후 좌우에 앉은 낯선 사람과 질문과 답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 연극의 첫 번째 장이 시작됩니다.
Never forget where.
첫 장면 프롤로그는 2019년 중국 베이징.
Beijing for a day or two in here thinking, this is a communist country. They have a wee Scottish place here.
자신을 맥이라고 소개하는 투어 가이드가 여행자 그룹에 북한 여행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규칙을 전달합니다. 이것은 디즈니랜드 여행이 아니고 세 가지 규칙을 따라야 한다며 첫째, 둘째, 셋째 규칙은 모두 살벌한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이드는 선전 포스터와 같은 것을 가져가지 말라면서 북한에 억류됐다 뇌사 상태로 돌아온 직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북한 당국의 선전 포스터를 가지고 체포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거듭 경고합니다. 한국전쟁과 북한의 기근 등을 기본 정보로 알려주며 그룹을 이탈하면 안 되며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라는 설명도 덧붙입니다. 화면은 바뀌고 주인공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 한국전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평양의 75%가 파괴됐고 300만에 가까운 북한 사람이 사망했다는 자막이 뜹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외교정책 포커스의 존 페퍼 소장의 열 번째 연극 Next Stop North Korea 다음 정거장 북한은 총 14개의 장면으로 이뤄지며 시대적 상황은 기근이 심했던 1998년 북한과 한국의 광주 그리고 2019년 현재의 중국과 미국입니다. 시작을 알리는 프롤로그와 1장에서 12장 그리고 극이 마감되는 에필로그까지 14개의 장은 개별 제목을 달았습니다. 곤조 투어즈, 동상, 순회, 평양의 케이트 윈슬렛, 축제와 기근, 시장, 경호원, 운전사, 광주, 탈북자, 천국과 지옥, 잘가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주인공이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과의 경험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인 극인 만큼 다양한 인물로 등장하는 페퍼 소장은 안내자, 건축가, 탈북자, 민간단체의 일원이었던 자신의 모습 등으로 등장해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해갑니다. 평양에 도착했을 때 김일성 동상에 꽃을 바치고 절을 해야 했다는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당시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고 있는 상황에서 평양에서는 북한 관리들이 외국인 손님들을 위해 화려한 연회를 열어 충격을 받았다며 북한은 철저히 통제된 사회라고 말합니다. 평양의 케이트 윈슬렛 제목의 3장에서는 영국 출신 영화배우 케이트 윈슬렛이 출연하는 타이타닉을 500번쯤은 보며 여배우의 대사를 그대로 따라하는 북한 남성 안내원 김 씨로 나옵니다.
They say that I sound like Kate Winslet in the movie Titanic.
It was
everything. It was my whole world and all the people in it. And the inertia of my life. I'm looking ahead at me.
김 씨는 타이타닉이 침몰한 1912년 4월 15일이 바로 김일성이 태어난 날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 케냐로 해외여행을 했다는 탈북 남성은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만났고 그들이 필요한 식량과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어 고난의 행군 당시 먹을 것이 없어 중국으로 넘어갔고 한국을 거쳐 미국에서 살고 있다며 힘든 삶을 이야기합니다. 연극은 다양한 북한 주민을 각 장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관객과 만나게 해주는데요. 페퍼 소장은 북한 사람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남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페퍼 소장은 연일 해학적인 분위기로 극을 진행하면서도 북한의 현실과 진실이란 화두를 놓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신천군 학살 사건에 대해서도 한국군이 당시 북한에 있었고 주민들을 죽였으며 당시 농촌 지역의 식량을 빼앗기 위해 댐을 파괴했다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페퍼 소장은 사실이며 다만 여전히 논란이 있다면서 미국도 당시 북한에서 저지른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 있는 미국 잔학박물관이 북한 당국의 선전용이지만 내용은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페퍼 소장의 다음 정거장 북한은 사실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없으면 꽤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인물들이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데다 한반도 평화에 얽힌 역사와 현안을 모르면 작가의 의도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페퍼 소장은 이 연극이 북한에 대한 관련 상식이나 지식 여부를 떠나 생각하고 참여할 기회를 줄 거라고 말합니다. 정치의 중심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의 관객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가끔은 놀랄 때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연극을 관람한 미국인들은 북한이란 나라의 진실과 현실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는 반응입니다.
There is a reality and a lack of reality in North Korea. What is true and what is not true?
한 미국인 여성은 주인공의 안내를 따라가며 평범한 북한 사람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었다면서 북한에 대한 복잡한 정치적 외교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키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존 페퍼 소장은 자신을 보안 문제 전문가로 소개하는데요. 군사기지, 군비 지출, 영토 분쟁, 핵 문제를 연구하며 한국, 유럽과 이슬람에 대한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또 10편의 연극을 쓰고 워싱턴과 뉴욕 등에서 공연했고 대부분 1인극입니다. 존 페퍼 소장이 연극 무대에 서는 이유는 자신의 메시지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직접 살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d you can hear and you can sense. In theater, you see it very directly, right in front of you. You can see exactly how people are responding. And you can hear and you can sense as well.
책은 독자의 반응을 알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연극은 대중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느끼며 소통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더 나아가 연극이 끝난 후 패널 토의 시간을 마련해 관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9차례 공연마다 북한 관련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했는데요. 워싱턴의 민간단체 남북한라재단 카슴의 나승희 대표, 조지 워싱턴 대학교 임마누엘 김 교수, 그리고 진 리 전 AP 평양지국장, 그리고 탈북민 청년 라이언 오 등이 참여했습니다. 페퍼 소장은 이런 자신의 활동으로 미국인들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무엇보다 연극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통해 미국인은 북한 주민의 시각을 이해하고 반대로 미국 측 시각도 전달함으로써 현실과 진실을 바로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인식을 시작으로 핵 문제나 그 밖에 다른 안보 문제 외에도 미국과 북한만의 공통의 관심사를 찾는 동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페퍼 소장은 강조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57년 3월 25일 로마 조약이 체결됩니다. 로마 조약은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유럽의 6개 나라 대표들이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 모여 유럽 경제 공동체 EEC를 설립하기 위해 체결한 조약입니다. 회원국 간의 자본이나 상품, 노동력 등을 자유롭게 교환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유럽 경제 공동체가 창설된 배경은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제1, 2차 세계대전으로 큰 충격에 빠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또다시 그러한 재앙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유럽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프랑스는 서독의 석탄과 철강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구를 만들어 경제적인 이익을 하나로 묶자고 제안하게 되고 서독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유럽의 하나되기 운동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가 결국 1957년 3월 25일 유럽의 경제를 하나로 합치기 위한 유럽 경제 공동체 창설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 유럽 경제 공동체는 현재 유럽연합, 즉 EU가 됩니다. 1911년 3월 25일 미국 뉴욕 맨하튼 한복판에 위치한 한 의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날 화재로 14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의 대부분은 아메리칸 드림, 즉 성공의 꿈을 안고 유럽에서 건너온 10대 소녀들이었습니다. 화재 사건 조사 결과 트라이앵글 의류 공장은 뉴욕시의 기본적인 화재 예방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심지어 공장 측은 여 직공들이 제품을 빼돌리거나 근무 중 쉬지 못하도록 일부 비상구를 차단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트라이앵글 의류 공장 화재 사건의 생존자들은 불이 났을 때 비상구가 닫혀 있어서 직원들이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저임금의 하루 14시간의 장시간 노동,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작업 환경이 속속 드러나게 됩니다. 1911년 3월 25일 발생한 이 화재 사건은 이후 뉴욕시의 노동자 재해 보상법과 노동자 보호법 제정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